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어떤 고통일까요?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가 겪는 고통입니다. 올해 1월에 제 아내와 함께 집사님 부부를 신방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아내 그리고 두 집사님 모두 작년에 아버님을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집사님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위로하는데 집사님 저에게 딱한 말씀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반 농담처럼 하신 말씀인데 그 말이 맞죠.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아직 제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품에 아직 떠나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안았기 때문에 그 아픔, 그 슬픔, 고통을 100% 이해하지는 못하는 거죠. 몇년 전에 신장 결석으로 고생한 일이 있습니다. 응급실까지 갔는데 지금도 그 고통을 떠올려 보면 막 몸이 떨릴 정도로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설교 때몇 차례 언급한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사님 저도 신장결석 경험해봤어요. 너무 아팠죠. 지금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다가오는 성도님들이 계신데 그중에 한 성도님은 제 옆에서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공교롭게도 그 집사님이 얼마 전에 신장결석으로 응급실을 다녀오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제는 알겠어요. 그렇죠.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완전히 100%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부인할 수가 없는 한계입니다. 오늘 욥기서에서 욥의 친구들이 보여준 한계가 바로 그 한계입니다. 욥의 고난의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몰골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는데 그 이야기가 참 따갑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십니다. 혹시 너가 실수한 게 없는지 범죄한 게 없는지 잘 새겨봐봐.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제라도 듣지 않았어. 비록 지금은 어렵더라도 내 결말은 창대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잘 봐봐. 이런 친구들의 말이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합니다. 왜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들이 욥의 고난을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잘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봐야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엘리바스가 돼 있는 거예요. 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가? 이건 옳은 말인가? 이거는 욥이 혹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판단하지 않고 따져보지 않고 욥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상상해보고 읽어보니까 그 고통이 잘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러분, 고통의 무게를 잴 수가 있나요? 잴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을 당해도 내가 이 손에 박힌 이 가시만큼 고통이 직접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고통은 주관적입니다. 욥이 어떻게 표현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 성경에서 모래, 바다의 모래를 얘기하면 셀수 없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의 무게보다도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고통이 더 무겁다, 너무나 힘들다라는 뜻이죠. 욥기 6장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전능자 누구시죠? 하나님이 쏘신, 나를 정조중에서 쏘신 그 화살이 나에게 박힌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화살인데 어떤 화살이에요? 독화살이에요. 보통 독화살은 이 화살이 스치기만 해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한 뜻이 있는 화살입니다. 그 화살이 나에게 박혔어요. 그 고통뿐만 아니라 화살에 묻어있는 독이 내 몸에 스며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듯한 그런 아픔, 고통을 그가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7절입니다. 7절.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먹는 것 아무런 미련이 없는 거예요. 식욕이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만지는 것도 싫어요. 보기도 싫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면 어때요? 먹기 싫죠. 물론, 고통당하면 막 먹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의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면 보기도 싫어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9절입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앞절과 뒷절을 보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나를 끊어버리시고 깨트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될것 같다. 위로가 될것 같다. 기쁨이 될것 같다.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희망도 용기도 다 없어진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힘들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기가 40장이 넘도록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비록 나는 희망을 잃어버려도 친구들은 나를 동정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어때요? 동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의 아내가 어떻게 말하죠?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친구들은 뭐라 그래요?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잘 한번 새겨봐봐. 혹시 잘못한 거 없어? 회개해. 하나님이 혹시라 지금이라도 공의를 베풀어 주지 않을까? 욥은 외로웠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분명히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니까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고난을 가슴이 사무치도록 신음하며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에게 보면 폭포수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쏟아져 내려오죠. 때로는 고난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아무리 강건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그렇게 쏟아져 내려오는 고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죠? 위로한답시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어리석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내 배우자가 아프다고 할 때, 괜찮아, 약 먹으면 돼, 약 줄게. 힘들다고, 외롭다고 하는 게, 나도 힘들어, 나도 외로워. 수술을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괜찮을 거야. 야, 이때가 지금 너 살뺄 때니까 그냥 조금만 견뎌봐.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적이 혹시는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허탈했어요. 과연 나는 뭐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 연약함, 다른 사람의 고난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어떻게 하지? 근데 제게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세상 사람은 아무리 힘든 나의 그런 상황을 알아주지 못해도, 나는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무쳐서 희망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누구나 아십니까? 나를 지으신, 내 이름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는 그 사실, 나의 생각, 아픔, 눈물 하나 놓지 않으시고, 나의 작은 숨소리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내가 오늘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나의 고통,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아들 예수를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내가 받는 고통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받는 고통, 고난, 그 역경 예수님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같이 당하시기 위해,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무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했죠. 3절이 이렇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까?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할까요? 누구에게 위로를 구해야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의 신음,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다 보시고 들으시는 우리의 참된 구주, 참된 친구 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과 용기, 오늘도 참된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